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귀도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에 담겨있는 중심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해하고 읽고 들으면서도 이렇게 사실은 살지 못해서 남들에게 주기 전에 받기를 바라는 그런 독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은 삶의 기준이 이중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산상보훈에서도 가르치고 계신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2장 1, 2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미 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만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는 위선을 또한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봅니다. 지고지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상에게 먼저 사랑과 희생으로 다가가는 것은 모든 평화의 출발점이고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서 배어나오는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 성령님의 지도로 가능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세는 첫 절이 서론이 된다고 하면 마지막 절이 결론으로 구성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의 어떤 윤리나 종교도 원수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르치는 교훈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주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적극적인 하늘에 속한 사람의 윤리를 가르치셨고 적어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관계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성미가 급해서 늘 원수들 앞에 설치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마침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달려드는 말고에게 칼을 내리쳤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신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의 원리를 더 강하게 들이대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살벌한 말씀의 잣대를 더 잘 적용하려고 하는 안타까움들을 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특히 여기 핍박한다고 하는 말이 좀 특이한 말입니다. 본래 박해하고 구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좀 긍정적으로는 쫓아가다, 힘쓰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디오코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힘쓰는 의미로도 쓰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봅니다. 상대가 자신을 믿음 때문에 괴롭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열심을 내든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에서의 입장은 축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남을 평가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은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 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광된 권한을 핍박하는 대상을 위해 기도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축복을 상대가 받지 못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혼에 날 것이 없는 믿져야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평안과 복을 빌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귀한 권한을 사장해 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는 복이 되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첫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15절에서 16절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문으로 동고동락이라 그러죠. 고난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사실은 사람 사는 맛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이런 사실을 결국 잃어버리고 서로 경쟁체제에서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고 있는 오늘의 세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비록 그들이 불신의 사람들이 됐다고 할지라도 동고동락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에덴 이후의 사람들은 나눔이 아니라 경쟁의 형태로 변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부부간에도 불행의 원인을 자신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늘 상대에게서 찾으려는 사악한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죠. 오늘의 시대에도 외형적으로는 즐거움의 잔치도 축하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동료에게 위로는 하는 일들이 있기만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은 이런 정도에서 머무는 의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상대의 행복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음지가 양지되면 양지가 음지된다는 일반적인 상황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의 기쁨에 진심으로 참여치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은 슬픔에는 그대로 동정을 보내는 것이 조금은 쉬운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보면서 자신의 슬픔을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가치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어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주셨는가 하면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와 귀신들이 항복하고 질병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흥분된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은 예수께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시샘하듯 보고하는 자신의 제자들의 말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흥의 감을 즐거워하는 하늘에 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이 잘못되었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 간악함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구의 즐거움에든지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뻐하는 자들이 더 큰 감격을 갖도록 돕는 적극적인 기쁨의 나눔과 슬픔을 나눠지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라 또는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데서 봅니다.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의 자신의 삶을 가지고 동참하는 그런 욥의 자세를 욥기서 30장 25절에 보면 역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이 갑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동료가 즐거워하거나 슬퍼할 때 나눌 수 있지만 자신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형통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 우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도 사람들로부터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바울과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죄인에 대한 긍휼과 함께 겸손이 중요하고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생각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같이 두거나 낮은 데 둬야지 높이 둬서는 주님의 명령을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없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즐거움도 없고 슬픔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인류를 위해서 그 낮고 천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변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즐거워해주고 슬픔을 나눠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므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변이 화평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도구들로 남은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악에도 선으로 대항하는,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악에도 선으로 대항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이 교훈 역시 베드로 사도의 당부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악을 대함에 있어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악은 악으로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음에도 우리는 곧잘 악의 악으로 대항하려는 무모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대상이 아무에게도, 그래서 영어로 anyone, 모든 사람, everybody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역사 속에 신불신간에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될 대상은 이 인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역시 신불신 관계할 필요가 없이 다 선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속에서의 섬김과 교제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깊은 의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도 교회 속에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다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는 좀 더 적극적인 당부를 주고 있는데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그렇게 악보다 선을 행함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를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닮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위에서 봐야 할 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 것입니다. 도모하다 하는 말은 본래 프로노에오, 프로 앞에라는 말과 노에오, 생각한다는 말이 합성이 된 말이죠. 미리 계획하다 또는 미리 준비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것을 늘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선을 행할까 또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를 늘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지 미리 그 일에서 선을 행할 것을 계획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화평을 위하여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드는 불협화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혼란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갔을 때 그 혼란이 정리가 되는 그런 평화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전제되는 것은 역시 할 수 있거든. 이 전제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평화의 관계를 원해도 상대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가령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죠.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교도들은 그들의 삶의 원리상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는 평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탄을 몸에 감고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평화의 시대에 자신에게 대하여 의심 없이 나온 두 사람을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전혀 대상이 경계하지 않은데 칼로 죽임으로써 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같은 운명으로 죽는 것을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동원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일을 평화로 가져가기 위해서 애쓴다면 불행한 일에 가슴 저미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불신의 세상에서조차라면 우리는 교회 속에서 얼마나 더 형제 자매 간의 평화와 불신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평화하게 하는데 힘써야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형제 자매 간의 불화를 화평케 하는 일에 어떤 경우는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사도들이라면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능케 할 근거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야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구가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결국 나도 악의 도구가 될 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세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평화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여러분 일생에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19절에서 20절인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마치 도덕적인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아닐지라도 어쩔 수 없이 원수로 자처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라는 대상 자체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일 때 그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원수시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자신에게는 대상의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오직 마귀 사탄, 즉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사도는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이 악의 영들에 대하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할 것을 성경은 역시 명령하는 내용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당부하고 있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이거든.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대적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 원수를 우리가 직접 대항하는 것조차도 경계하시는 내용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9절에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란이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보수는 내 것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역성경 그랬습니다만은 아마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 걸로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시편 94편 1절에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여,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하시는 것은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악의 하수인이 되어서 스스로 원수로 자처할지라도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5장의 인용이죠. 구약 성경에서나 이스라엘에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대단한 재앙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고통을 그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적극적인 원수에 대한 승리의 비결인 것은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도 없고 악으로 악을 이겼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악을 대항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한 것들만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갚으마. 너희들이 나서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주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탄의 수하에 사로잡혀 있는 가련한 영혼을 위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죠. 만약에 원수를 이렇게 힘겹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마시고 먹이고 잘해줌으로써 저 사람이 고통을 점점 더 받는다. 이런 의도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많은 기도의 반대자들은 계속 폭력과 또는 죽음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괴기한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편적으로 작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세기에 너무나 흔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항함으로 그들을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싸우면 둘 다 상하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내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권투 선수, 레슬링 선수 이긴 사람은 안 다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대항을 친히 감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절대로 원수를 대항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결론적인 주님의 명령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악에게 어두움에게 질 수 없습니다. 왜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어둠에 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져서는 안 된다. 이걸 전제를 하시는데 그러나 세상의 방법인 죄악의 방법인 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서 이기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를 맡김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그 원수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해결하시는 그런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원수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 속에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같은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뜬구름처럼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함으로써 그들이 당연히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예수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누구보다도 진정한 기쁨으로 기쁨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슬픔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같은 선상에 두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상승시키고 어루만져주는 어떤 대상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 내가 희생하는 방법을 도모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내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위해서 먹이고 마시우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져서는 안 되겠지만 같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미워했던 사람들조차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